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정직한 사람 혹은 사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이를테면 어제도 시편 107편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사람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저 거들먹거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큰소리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악한 사람인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악하다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 시편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보면 누가 정직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다와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문저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25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바다의 힘이에요.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면 사실 예, 요즘 같은 시대에 큰 배가 있는데 이 시편을 기록하던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뭐 바다의 배가 뭐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나무로 만든 배. 그러니 풍랑이 일어나면 진짜 하늘 끝까지 솟구쳤다가 땅 바다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이게 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엄청난 파도 속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 배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매일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 가지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안 좋은 하나는 안 좋은 일이고 하나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은 뭐냐면 33절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광야와 마른 땅, 염전, 이 고대 사회에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였거든요. 더욱이 팔레스타인에는요 사해가 있어가지고 소금 구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옥토가 변하여 소금 땅이 되면 이 소금이, 그러니까 소금이 귀한 지역이 있고 별로 안 귀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은 소금이 귀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흔했거든요. 그런데 귀한 거는 뭐냐면 옥토예요. 왜냐하면 비가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변해서 소금밭이 되어버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욱이 강물이, 물이 귀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거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거는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인생에는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38절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짐승이 막 좀 많이 이제 새끼를 많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얼마나 좋아요. 고대 사회에 이 짐승의 수가 이게 부의 그 어떤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가 몇 마리냐, 뭐 낙타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양은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새끼를 못 낳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임신을 너무 자주 하는 거죠. 이를테면 막 갑자기 쌍태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뭐 얼마나 이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막 여하튼 병이 돌거나 뭐 여하튼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기적이 뭐냐면요, 비록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큰 광풍 속에서도, 아무리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 사람을 내버리시느냐? 아니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요. 이 통제 불가능한 세상, 육지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세요. 이를테면 어떤 도덕적인 일, 아니면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 되게 하시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데, 공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구할 성읍도 주시고, 그래서 뭔가 또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만드시지만,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삶을 적절하게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36절부터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다루시는 거죠. 그렇지만 굶주린 사람이 거주할 성읍 또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여야 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춰야 될 사람을 낮추시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40절 41절 한번 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는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 붙어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하나님은 고관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이 고관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무시한 채 큰소리치며 잘난 채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궁핍한 사람, 누굽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살펴줄 사람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와, 이 비록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일을 이루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쌍한 사람은 건져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도대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물리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하고 궁핍한 사람을 건져주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통제 불가능한 곳이냐, 정말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냐, 세상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곳이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많고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버리셨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비참한 일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세상은 정말 통제 불가능한 곳처럼 보여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더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런 복잡한 세상,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이 어두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편드시고 위로하시는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가련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시편 107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0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 정말 선하심이, 그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선언하려면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이 혼란한 세상, 이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이 뒤죽박죽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바다의 풍랑이 언제 몰려와서 막 또 그냥 이 배를 막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부 꺼지게, 이게 언제 이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이 파도치는 풍랑 가운데 휩쓸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켜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시다, 그래도 우리 기도 들으신다, 그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보살펴 주신다, 이거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깊이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